News Focus.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들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북한이 화성 14형이라고 부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뭐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번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것은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 이것만 궁금한 사안이었지 네. 북한이 오히려 일찌감치 공언을 했었고 또 올해 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험 발사를 위한.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통령이야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 운반 수단이죠.
네.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야말로 개발을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하자면 이정표였습니다.
네.
이때가 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네.
바로 이번에 첫 번째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이 북한이 그동안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잇따라서 취한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로켓 엔진 시험을 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진전을 위한 그런 시험 발사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던
예.
거고요. 이번에 성공리에 이 시험 발사를 마쳤다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번에 화성 14형이라고 부르는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기로는 화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지난 5월 정도에 발사했던 화성 12형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또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 그 서울 시간으로 그 7월 4일 그 오전 9시 40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그 방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한 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최고 그 2,800km까지 올라갔고요. 총 그 39분간 비행을 해서 비행거리로만 놓고 보면 933km를 날랐습니다. 그래서 동해,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는 그 북한이 발사한 최초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리고 고각 발사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 80도 90도 이렇게 고각 발사를 했던 얘기인데요. 고각 발사를 해서 그렇지 그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경우 8,000km에 그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게 만일 이것을 정상적으로 탄도를 넣어서 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미국 서부,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이고 시애틀, LA 같은 미 서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화성 14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그 공개된 이 화면 이런 것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것이 그 길이가 약 18m 정도 되고요.
예.
2단계, 1단 추진체 또 2단 추진체 이렇게 있는 아, 2단계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은 그 자체 개발한 그 로켓 엔진인 백두산 로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백두산 로켓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아 그리고 올 봄에 그 이 엔진을 이용해서 화성 12호에도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공개된 영상을 그 자세히 보면은 백두산 그 엔진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네 개의 보조 엔진을 달아서 사정거리를 좀 늘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화성 14형은 그 액체 연료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아, 탱크처럼 생긴 무한궤도가 달린 그런 커다란 그 이동식 발사대인데요. 한 축에 바퀴가 8개인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약간 특이하게 그 지상에 가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그 발사한 게 아니고 아, 이동은 이동식 발사대로 하고 지상에 가서 이것을 땅에다 고정한 다음에 그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번에 물론 이제 새로운 엔진, 새로운 그 ICBM을 그 시험 발사했습니다만은 아, 사진을 보면 그 탄도가 상당히 뾰족한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아마 이번에 그 같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하지 않았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예.
특히 눈여겨 볼 거는 이것이 그 화성 14호 그 탄도 미사일의 최초 발사인데 미사일이 상당히 저 어렵고 위험한 작동 장치인데 최초의 그 시험 발사인데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외부의 그 전문가들이 본 것보다는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조만간 그 대륙간 그 탄도 미사일을 그 손에 넣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본인들의 뭐 기술 발전 상황들을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 뭐 경량화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도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맞다라고 확인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연료 주입 단계부터 면밀히 관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로 제프 데이비스 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형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미사일이 그 대기권 재진입체를 가지고 있고 또 5,500km 이상,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은 장거리 5,500k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5,500km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확인한 거고요. 또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발사 준비 과정부터 전부 다 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그것이 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격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목할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시점에 초기에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것이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바로 그날 당일로 발표를 수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장거리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신형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 시점을 보면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선물을 보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뭐 반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뭐 북한이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위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예.
이것은 아마 사전에 아마 그 미국의 그 언론 또 미국의 그 정보 관계자들의 큰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검토한 끝에 그 독립기념일에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기념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제 뭐 쉬는 이런 건데요. 아, 7월 4일 날 그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아, 트럼프 행정부가 그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예. 아, CNN 방송에 따르면 국가안보 또 군사 또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그 긴급회의가 열려서 북한의 그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 논의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예.
이 자리에는 그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의 그 최고위급 관료들이 그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회의의 목적이 ICBM이 실제로 발사됐을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승인할 신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아 어떤 방안이 뭐 논의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CNN은 아마 그 전투기 또 군함 또 이런 그 미국 전력의 그 추가 배치와 추가 제재 등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루 정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뭐 ICBM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 걸까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 뭐 말로만 대응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미국과 한국 뭐 해군 공군이 실시간 실사격 대응 훈련을 벌이기도 했고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뭐 대응 움직임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예.
북한이 도발을 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로만 규탄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지시를 했고요.
예.
아, 백악관이 여기에 흔쾌히 응하면서 이런 그 말하자면 무력 시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는 대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협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북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기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용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그 무력 시위성 그런 실사격 훈련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실시한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그 보수 성향이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신속하게 강력한 맞으면 대응과 성명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북한을 올해 그 관찰해온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드디어 북한의 그동안의 움직임이 하나의 그 결정적인 어떤 단계를 맞았다. 아,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진짜로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 아주 사태를 그냥 180도 다 바꿔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그 엇갈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예.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그 최초의 ICBM 그 발사고 또 미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거리를 이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그 진전이고 사태의 반전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또 다른 그 분석가들은 북한이 물론 이것이 그 ICBM 그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아니다 이런 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문제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고각 발사입니다.
예.
대개들 이제 그 2,800km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도에다가 한 4 정도를 곱하면 이제 그 정확한 그 사정거리가 나오는데요.
예.
만일 2,800에다 이제 4를 곱하면 만 킬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러면은 물론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이런 정도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충분히 만 킬로를 한다고 해도 뉴욕이나 워싱턴 DC는 안 됩니다. 훨씬 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커다란 진전이고 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북한이 무슨 그 미 본토 뭐 워싱턴 DC나 뉴욕을 공격할 만한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보기도 이르다. 이런 예,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에 대한 관련국들의 분석과 반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는데요. 자, 먼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예.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중 하나가 군사력이다.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 이게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거든요. 군사력을 언급한 건, 그러니까 헨리 대사가 군사력을 언급한 건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반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부분들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나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진 않다. 외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유엔
예.
안보리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해서 대화에 나오고 또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여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도 바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그 헤일리 유엔 대사의 발언을 보면
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 강합니다.
예.
그리고 외교적이지도 않고 직설적입니다.
네.
헤일리 대사가 외교관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출신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의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교역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미흡하다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고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말하자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ICBM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또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라.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갈 것이다.
네.
이런 말하자면 그 경고성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북한의 이 IC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됐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alert,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더 고조된 그런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국환 기자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15개 회원국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규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중국과 러시아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4일 날 그 북한이 그 ICBM을 발사를 했고요. 그 이튿날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그 안보리가 그 소집이 돼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15개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 같은 그 ICBM 이 도발을 그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국의 그 니키 헤일리 그 대사는 앞에서도 북한이 만일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저 ICBM이든 미사일이든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예.
그야말로 중대한 조치를 이제 취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 특히 그 북한의 그 생명줄을 할 수 있는 그 원유, 석유 공급을 끊고
예.
또 외화원인 노동자 그 해외 송출 이것도 끊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군사력 동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조치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 이날 공교롭게도 그 안보리 의장국이 그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그 이 같은 그 규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는 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네.
문제 해결책은 그 같은 강경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관련국들이 그 자제와 대화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기존의 제안을 그 되풀이했고요.
네.
또 중국은 아시겠지만 그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주변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예.
러시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그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중국과 같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이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것과 그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일리 대사가 언급한 게 북한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보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게 이제 추진 그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행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원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되려면 중국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그 밀월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관측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드러난 것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압박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그리고 앞서서 유엔에서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바로 공개되어 이제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뉴욕 타임스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달간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북한 핵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는 거.
예.
두 번째는 중국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두 가지를 알았을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뉴욕타임스는 물론 대화를 통한 그런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역할이나 그 역할의 한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좀 더 그 분명하게 인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경제 공동체 구축 등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6일 그 독일 베를린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베를린 시청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 구상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아, 간추리만 네 가지 정도로 그 압축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은 그 북한 체제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반도의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그 비핵화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 두 번째로는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안한 정전 체제 앞에서는 그 공고한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아,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경제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아,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그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립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군사 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도적인 문제, 인도적 협력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사안과 분류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 올림픽 참여 이런 그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에서 이 발표를 포괄적 접근, 뭐 단계적 접근 이런 식으로 진짜 평가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10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중에 4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10월 4일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또 고향 방문 성묘를 허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요.
예.
그 밖에 4대 실천 사항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7월 27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달 중에 휴전 협정일을 맞아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호 적대 행위를 모두 중단하는 걸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당국자 간의 그 대화 채널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재개, 그러니까 사실상 여건이 되면은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그중에 첫 번째로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근데 그 이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에 맞춰서 한국의 통일부가 군사회담도 준비를 하고 또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집자 실무접촉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북한 측은 사실은 이번에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그 해외에 식당을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여종업원들 문제를 한국이 기획 입국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유인해서 그야말로 납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시켜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산가족 상봉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천 사항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던데 그만큼 이제 이런 실천 사항들이 북한이 어떻게 호응을 해 오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뭐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 북한의 장흥 올림픽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장흥 그 올림픽 그 위원장이 그 한국의 그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 VOA 인터뷰에서 스포츠 이걸 참가를 해서 그 평창에 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무슨 남북 간에 무슨 분위기가 좋아지고 무슨 된다는 것이 천진난만한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 스포츠는 스포츠고 시범단이 온 건 시범단이고 이것이 정치 문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선을 긋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그 문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 그 평화 체제 구축 얘기를 하면서 평창 올림픽 참석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스포츠는 그 사람 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그 촉구를 했는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북한에서 이렇다 할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이 같은 그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느냐가 핵심인데
예.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과 그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북한 통신을 보면 종종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해서 이 같은 선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걸로 봐서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예.
그러나 과거에도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앞에는 뭐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아서 뭐 된 건 아니고요. 어떤 또 필요가 있으면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처음에 그 첫 단추로 제시한 것이 10월 저 4일 10월에 있던 추석을 기한 이산가족 상봉 또 14 공동성명 10주년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역제안을 해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지금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한일 뭐 그리고 한중 한일 다각도로 정상들 간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중요한 내용만 좀 핵심을 짚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집권 후에 처음 아닙니까?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도 처음 그에 앞서서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중요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예예 그동안에 중국의 이익과 입장을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완곡하게 사드 문제의 말하자면 해결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요.
예.
그러나 그 북한의 핵 말하자면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한다라는 이런 입장은 같이 맞췄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 그리고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그 두 정상과 3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실용적이고 추가적인 안보리 등에서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한다라는 이런 맥락의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예.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구도는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마치 하나의 말하자면 진영을 형성하는
예.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아,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그런 국면이어서 아, 한국 정부, 말하자면 아,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 핵 문제를 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그런 아, 계산이라 그럴까요?
예.
그 의도에는 아, 적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조성된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윤국한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한일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 삼국 그 만찬 회동에서도 중국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아, 독일 현지 시간으로 6일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에 참석을 계기로 삼국 그 정상 그 만찬 그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그 주로 그 북한 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그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간의 그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그 협조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다만 그 한국 측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번 그 회동에서 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그 옵션, 군사적 화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들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국들의 대응 움직임,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